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라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나눠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도마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3년 넘게 동고동락해오던 그 예수님이 비로소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진실로 기쁜 소식은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그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한 작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라는 듯이 말씀을 더 첨가를 했죠. 21장이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나타내신 일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은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화를 또 소개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침례식에 가서 이제 나눌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 부활의 은총을 입고 그 은총의 생명을 입은 자들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섬김이 초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달콤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는 또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부활은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터프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의 완성의 길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완성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입고 살지 않으면 사랑도 신앙도 우리에게는 그 씨앗의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총이 완성되는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분명히 이제 평상에서의 삶, 일상에서의 부활 체험이라는 그런 중요한 초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줄여서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착안해야 할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뭐 넘버 원 제자였던 베드로 있었고요. 지난주에 본문에 등장했던 디두모라 하는 이제 도마가 있었고 또 나다나엘 1장 후반부에서 나왔었던 나다나엘 제자가 있었죠. 또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총 7명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 사도가 딱 나섰습니다. 뭐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겠느냐? 나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못하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6명도 나도 가겠다.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배에 올라타고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시도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낯설게 보이는 예수님이 멀리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잡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던졌더니 말씀 그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낚시하려면 겉옷은 거추장스럽잖아요. 옛날에 그 통짜 겉옷은 아무래도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벗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겉옷을 다시 두르고서는 바다로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그 이제 욕망에서 그랬겠죠. 그 뭐 헤엄을 쳐서 갔는지 얕은 곳이라서 물살을 가르고 뛰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작은 배로 이렇게 옮겨 싣고 그리고 끌고 그리고 배를 끌고 이제 해변가까지 갔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고생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50칸, 200규빗인데요. 그것은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90m는 평지에서도 뛰면 숨찹니다. 근데 바다에 물살을 가르거나 수영을 해서 가면 얼마나 숨이 차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 일곱 제자들이 다 해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넘치는 그물을 열어보니까 153마리입니다. 많이 잡은 것이죠. 주님께서 와서 우리 아침 식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잘 먹었겠죠. 그죠?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떡과 또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베드로와 이제 조반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제 장면이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쭉 읽어가면서 누가 누구를 먼저 발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언제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그 만나는 순간에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이미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만남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의 자리인지 이것은 내게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분간이 잘 되질 않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발견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일상에 있는 평상의 삶 속에 있는 그 자리로 먼저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는 뭐 전구를 갈아 끼우는 동안에 뭐 책상 앞에서 또는 그로서리 장을 보는 동안에 들어오신 우리에게로 그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어떤 노하우 터득하듯이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의 삶에 함께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먼저 내게 말씀해 오신다라는 사실, 그 잊기 쉬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죠. 생활과 직접 관련된 질문입니다. 뭐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낯선 사람이 멀리서 오늘 물고기 좀 잡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것이 나한테도 좀 줄 것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부탁하는 말로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그 고기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빵과 함께 먹는 그런 곁들여진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빵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과 더불어서 삶에 맛을 더해주는 것,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우리가 밥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라면 반찬이 그 밥상을 풍요롭게 해주듯이 그 살도 밥상에 맛을 더해주듯이 그러한 것,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제자들은 배가 쫄쫄 굶은 상태에 있었어요. 기초적인 어떤 빵 한 조가리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코판기 끼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배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살 수 있는 생명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은 질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맛을 더해주고 또 더 달고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았는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뭐 어떤 것도 풍성할 것도 없었고 기본적인 것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늘 내 쪽으로 들려오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조금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요거 지금 얻은 것, 기초적인 어떤 조그만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있구나. 더 풍성한 것이 없구나.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다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는 주님이 주신 고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라는 말씀이죠.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는 제자들이 어부라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곱 제자, 여기서 또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죠. 완전한 어떤 공동체를 이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죠. 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온 일곱 사람은 어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열심히 협력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 일곱이 교회를 하는데도 협력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의아하시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어부들의 얘기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잘 가늠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날 밤에 이 전문가들의 수고는 무익했고 무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좌절하고 더욱더 분노하기 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좌절하고 분노할 것도 없죠. 나는 그냥 약한 자야. 이렇게 그냥 푸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고 더 무언가 소진되는 그러한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지치게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오시면 암울한 그 아침이 희망찬 아침으로 변하고 헛된 밤으로 생각했던 그 지나갔던 시간들마저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시작점은 어디냐면 주님의 질문을 내가 들을 때입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삶을 삶답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느냐? 그때 우리는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제게는 없습니다. 제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물을 손에 잡을 때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더군요, 주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입니다. 요한복음은 온통 이 상징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자적으로 읽으시려고 하는 그런 성경에 읽으시기에 그 익숙해진 분들은 아마 요한복음을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 말은 인간의 의식의 측면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져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른편에 던지는 그것이 아니고 자 오른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의식적으로 들어야 하고 주의 깊게 일상적인 행동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의 일상을 보면 대부분 우리는 자의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던 그 일상의 루틴에서는 정당한 그 어떤 논리가 있고 그리고 옳은 방식들이 다 터득되었고 또 경험으로 말미암아 수정된 그런 알짜배기들의 어떤 자기 삶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그 자의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삶에 대한 공허 또 무의미는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자의대로 살 때는 그것이 5년 갈 수 있고 1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공허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라는 회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긋나기만 할까? 왜 이렇게 삶의 맛이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 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해봐라. 내 말을 좀 의식해봐라.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주님은 허황한 것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옆에 바로 손에 닿을 수 있는 바로 그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시키십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바로 그 말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집이 있고 자기가 이거 난 안 들어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듣고 그래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쉬운 일을 시키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의식 속에 좀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라 그러면은 한두 마디를 쉽게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러면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한도에서 5분을 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절제해라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100이 있었다면 90까지만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요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가 찾아오고 헛수고했다고 느낄 때 특히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가치하다게 느껴진다. 그럴 때 이 마귀 사탄이 나를 짓밟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주님의 한마디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고요한 시간을 우리는 놓쳐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잘 안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대로 그렇게 막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잠깐 참지? 요거 한번 해보지?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지? 짧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한 거 싫어하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 음성을 듣는 것은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작은 순종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 내어드릴 때 내 삶에는 순종의 영역이라는 그 위대하고도 고귀한 내 삶의 부분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순종이 내가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한 작은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 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나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 있는 것이죠. 그 풍요를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차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 내가 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묵상 또는 조용한 시간,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나 혼자서 한번 마셔보는 시간,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 그것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내를 가지셔야 되고 또 작은 기다림을 또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또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근하게 한 구절이라도 깊이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오히려 침묵하면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듣는 음성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를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냥 점점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되고 평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자신을 옭아매고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생각 그리고 불필요한 상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부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악한 그런 그 내면의 세계를 많이 지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옭아매었던 것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풀려야 될 터인데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나를 옥죄던 것으로부터 풀려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삶의 맛과 풍요를 누렸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순종한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풍요를 누렸죠? 첫 번째 답은 쉽죠. 그죠? 무엇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이죠. 153마리. 이걸 셀 시간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고기 또 잡으면 알지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거를 그물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글쎄요. 153마리. 어쨌든 153마리입니다. 요한복음이 다시 상징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15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잘 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53마리는 많은 숫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이것을 풀이를 했습니다. 100 더하기 28 더하기 25 뭡니까? 빨리 계산이 안 되시죠?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153입니다. 이 사람은 폰티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0이라는 숫자는 정사각형이다. 28이라는 숫자는 삼각형이다. 25라는 숫자는 구형이다. 이런 상징의 숫자로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물 안에는 대립하고 잘 맞지 않는 여러 모양들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열어주신 부활의 풍요의 세계 속에는 모든 다양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도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 한 그물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부활의 풍요라는 것은 많은 수가 있다든지 많은 뭐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풍요는 항상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된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 조화를 이루면 생명의 힘이 나오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이것이죠. 음악을 보면은 길고 짧고 높고 낮고 이 조화이죠. 물론 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조화 아닙니까? 그 조화를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듣게 되면 감동이 오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개라도 그 음악을 듣고 이렇게 감동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쪼가리들이 모여 있지만 그것이 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평강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평강의 상태 속에서 생명의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난 삶의 부분들을 잘 깎아줍니다. 또 맞추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줍니다. 이 그물의 풍요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었죠. 너무나 복된 것이었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풍요의 상징으로서 그 큰 그물 안에 물고기, 많은 물고기들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삶의 맛과 풍요에 이른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정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무엇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해변가에 차려진 아름다운 식탁 앞에서 주님의 융숭하고도 정성이 있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가볍게 넘어가실 장면이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은 이 장면이 깊은 인상으로 남아서 그것으로 비롯된 이야기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직접 준비하셨고 주님이 직접 구우시고 요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대접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큰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대접하시는구나. 나를 우대하시는구나. 이것이 엄청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 비린내 나게 아침부터 생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01년도에 부산에 갔을 때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교회사, 고신대학교 교회사 학과에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하여튼 시간을 맞추다 못 맞춰서 아침 식사를 저를 사주시겠다고, 저희 부부를 사주시겠다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뭘 할까 뭘 할까 하시더니, 아마 그분의 의도는 이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딴 데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다가 아 거기 참 문 닫았다, 아 거기 문 닫았다 그러시더니 그 태종대 그 바닷가에 그 갈치조림 하는 집을 데려가셨어요. 아침 8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그래도 생선 좋아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식탁에 탁 차려서 나오는 순간에 개눈 감추듯이 너무나 맛있게 해치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맛있든지 그 아침 식사는 평생에 잊어버려지지 않을 식사입니다. 부산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나 그것이 맛있는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구우셔서 정말 풍성한 그런 아침 식탁의 자리를 우리에게 친히 차려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는 일상으로 들어와 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롭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 주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것을 끝까지 약속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로부터 대접을 받는 사람이 감사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물고기를 많이 잡고 또 해변서 식사 이상의 축복의 대접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면 그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어떤 것도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허사로 생각이 되었던 그 일 속에 주님의 풍요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십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인간의 삶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오직 부활의 생명 안에서만 진정한 풍요와 진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도 철저하게 부활의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하는 그런 삶은 종교라는 따로 세워진 한 영역이 우리에게 가중되어서 무거운 인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작은 순종의 문을 통해서 진정한 맛과 풍요를 얻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부활의 풍요로 들어가는 중요한 상징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한 상징의 시점으로 보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하고 그리고 신자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자됨으로 공인하고 인정해주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침례 예식입니다. 다음 주에 침례받는 수세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지만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고, 그가 부활의 풍요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중대한 인생의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본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영적 사건의 상징이 바로 세례이고 우리 교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부르는 것이죠. 침례라고 불러서 침례교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의 부활이라는 그런 삶의 실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교회와 다른 사람 앞에서 공인받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물속으로 이제 직접 몸을 담그는 행위의 상징을 교회의 아이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침례교회는요, 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 사실 아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른 교파 사람들에게 매우 거부감을 일으키는 일이죠. 그죠? 요즘처럼 화합과 융합을 강조하는 시대에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또 다른 여러 침례 교회들도 이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 자체가 침례교회 아닌 다른 교파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생각에 한 90% 이상 될 것 같아요. 전부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셨는데요. 다른 교파에서 세례받은 분들도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큰 교단이죠. 그런 교파에서는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14살이 되면 뭐 14살인지 15살인지 그 정하기의 나름입니다만 14살이 되면은 입교라는 컨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의식을 거치면서 이제 교회의 정회원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교라는 이 의식이 없는 우리 교회 같은 침례 교파 같은 교단도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와 입교는 해당 신학교 그러니까 해당 교단 신학이나 또는 교단의 정통에 의해서 정립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런 신학과 전통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 모든 정통 교단을 이렇게 같이 본다면 그것은 꼭 모든 교단에게 해당되는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침례교단 같은 데도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의 양심과 고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의해서 침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침례 교육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본인이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침례에 대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잘 해주고 그리고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나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 형제가 안 믿는 형제는 아니었는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대강 믿었는데 근데 자기는 세례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세례식이 수영장에 이렇게 일렬로 서 있다가 한 사람씩 차례로 수영장에 풍덩풍덩 이제 뛰어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세례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것을 나는 그때 세례받았다. 그러면 다시 세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자신의 양심이 그 세례받은 것이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세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에 따른 세례는 아니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군대에서 다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이제 전후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손영 목사님과 그때 제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거듭남을 확신하고 그리고 침례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좀 자랑스럽게 공인되게, 그죠? 우리 교회 앞에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또는 우리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교회에서 또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바른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침례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두 번 받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이 불편하시다면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면서 이 침례교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장점을 좀 잘 보려고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선도 정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 유아 세례 받은 교회로 돌아가셔서 입교하시고, 아니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것은 좀 자녀가 결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침례는 부모가 주관할 일이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회에서 입교할 때도 본인의 의지와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나이가 찼으니까 너 이제 입교해야 돼, 이런 것은 매우, 그것은 뭐랄까요, 진리를 가장했다라고 할까요? 그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에 따른 침례 여부나 입교의 여부는 자녀들에게 이제 충분히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아이의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대로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살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1대1로 홀로 서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난 이제 그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만으로만 인한 그 고백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또 자신의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침례교회에서 침례 줄 수 없는 것이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도 입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죠?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 부모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냥 너 나이 됐으니까 이제 침례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받게 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이세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애써주세요. 부모님들이 애써주시면 됩니다. 침례 교육할 때 우물쭈물하면서, 뭐 여태까지 그런 경우 별로 없었습니다만,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믿는 집이고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고백 위에 모태신앙이 올라가 있으면 침례를 제가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혼동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한 분 안 드렸습니다.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하시라고 했고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침례는 일생에 자신이 홀로 그리스도와 교회 앞에 신앙으로 서서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에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의식 자체가 갖는 감동이 아니고 그러한 신앙과 결단이 생명의 힘이 되기 때문에 회중에게 감동이 전달되는 것이죠. 침례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도 뭐 이해가 안 가시면은 뭐 저기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기다려 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잘 우리가 생각해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잘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무했죠.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세계로 다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완벽한 다른 차원의 삶이 열렸습니다. 다른 차원의 그 삶은 작은 순종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으므로 열린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그물을 얻은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고 숭고한 축복의 대접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활의 풍요로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이런 축복의 차원에 늘 머무시고 더 풍성하게 머무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침례받을 영혼이 지금은 한 분입니다. 우리 노승현 형제님이신데요. 한 분 있고요. 또 주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수요일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침례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침례의 그 본질과 영광스러움을 잘 기대하고 목도하는 가운데 그럼으로써 열리는 부활의 축복의 세계가 주님 저에게도 열리게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부활의 세계를 바로 우리의 가까운 일상의 자리에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부요함으로 이 삶이 더욱더 커져가고 견고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청빙위원회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잠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3주 전에 청빙위원회 구성과 현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영 목사님의 사임안을 처리해달라는 서신에 관한 광고가 나갔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된 성도님들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 청빙위원회에서 이런 배경과 현재 진행 방향 등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청빙위원장이신 윤치홍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청빙위원 중 개인수빌교회에 제일 오래 출석했습니다.